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더하여지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은혜가 더하여지는 새해라고 정하였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임의 은혜입니다. 본문 40절에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 앞에 나서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36절 37절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드다라는 자가 일어나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를 따르는 자가 약 400명이나 되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서 그를 따르게 하였지만 이 사람도 망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란 베드로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들어갔지만은 이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놓아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들림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죄와 사탄의 굴레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은혜를 더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는 것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해결되지 못하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매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고 노임을 받지 못하고 매여있으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고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분의 회고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이면서도 제 시골 동네 출신 분이라서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이면서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고위층에 있으면서 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청렴하게 소신껏 일했다라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그때를 회고하면서 옥살이 신세가 짐승보다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였기 때문에 돼지보다 못한 생활이었다라고 그 회고를 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사람 무시를 그 옥살이를 통해서 묶여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속박을 당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붙들려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물이 있는 아래에 미장원이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겸 또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 미장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장원에 가더라도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손님 가운데에 어떤 할머니가 손녀랑 함께 와서 파마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이제 커트를 하기 위해 앉았고 이 할머니는 이제 그 파마를 마치고 일어서서 가려고 할 때에 그 손녀가 할머니에게 한마디 합니다.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 이제 그 말을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돈 썼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머리가 왜 그래? 라고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할머니 머리가 그 손녀가 보기에는 이상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제 미용을 했으니까 이뻐서 이제 그렇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걸로 이 목사님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반응이 머리 이쁘니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된 거잖아요. 돈 썼으니까 그래 라는 말이었어요. 그 아이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우선이었죠. 그때의 미장원에 함께 있던 사람이 그 손녀에게 아주 이쁜 토끼 인형을 또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횡재했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걸 횡재라는 거란다라고 심지어는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할머니가 그 인형, 이쁜 인형을 받았으면은 그 아이에게 야, 참 이쁘다. 이쁜 인형 받아서 좋겠다. 뭐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횡재를 했대요. 아이가 그 인형을 통해서 갖는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횡재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걸 횡재라고 한다라고 오히려 가르치는 그 할머니의 모습에 충격받은 것이죠. 횡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뜻밖의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형 하나 선물로 받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횡재했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야지 라고 또 그렇게 아이에게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쁜 인형 받았으니까 너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횡재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할머니의 모습.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은요. 그 할머니가 손녀딸을 데리고 미장원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머리 잘하고 가세요. 이런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충격받은 이유가 어떻게 목사인 줄을 알고 그런 인사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은 알잖아요.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초신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인사하는 말투나 그 모든 것을 보면 목사는 짐작할 수 있거든요. 초신자인지, 교회 몇 년쯤 다녔는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인사의 말을 듣고서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지를 대충 알겠더래요. 뭐 어느 교회 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사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더래요. 그런데 말하는 것의 모든 가치가 그 아이와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이 알게 된 게 뭡니까? 대화의 모든 그 가치가 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에 밀려 있으면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말과 행동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돈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돈에 붙들려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이건요 분명히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거짓의 아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과거의 죄책감과 좋지 못한 습관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성도로서 재구실을 못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박과 매여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노임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자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잠만 자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에게 매었던 것이 풀리고 질병과 슬픔과 염려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노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은혜냐? 기쁨의 은혜입니다. 본문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한 고난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저나 여러분 우리 애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받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도 지나고 보니까 유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붙들려와서 매를 맞은 것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실 따지고 보면은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영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갈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그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분은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팔짱에 이렇게 끼워서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에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성경책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성경책에 돌돌 말아서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표시가 부끄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커피숍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식사 중에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에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감격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실 편안하게 살 각오해서는 안 될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늘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수모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또 주를 위해 섬기다 보면은 헌신하다 보면은 당하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왜 없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받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가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당하는 것쯤이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일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뭐 짜증내는 걸 내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일이 때로는 험악하고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예? 전혀 힘들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가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을 통하여 기쁨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고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감동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이러한 기쁨이 있는 봉사와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수고하고 섬김으로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더하여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은혜는요, 열심의 은혜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를 당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2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또 뭡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치지 아니하겠다.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의 소명 가운데에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처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금지하면서도 금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어디서든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열심이요 열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놓였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올 한해는 내가 이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그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도 사실 은혜거든요. 은혜 받은 자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는 열심을 다하여 섬기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더 노임의 은혜, 기쁨의 은혜, 열심의 은혜가 더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